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많은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었고 구제해야 될 대상이 많았던 것으로 성경의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게도 헌금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과 비유대인, 즉 이방인 이런 그 벽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데서 상당히 그 놀랄만한 변화입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골이 깊은 그 구별인가가 납득이 안 가겠습니다만 같은 식의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나누는 것에서 그 흔적을 아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나가셔서 물건을 사는데 한쪽은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왕이면 믿는 사람 거를 사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흔적들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둘이 조건이 똑같을 때에 기왕이면 신자의 물건을 팔아준다 하는 것을 나무랄 필요는 없지만 싸게 파는 쪽에 가서 사십시오. 그거 아무리 비싸도 신자 거를 사준다 이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친절하게 굴고 싸게 파는 쪽에 가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성이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즉 이방인들로부터 구제에 필요한 헌금을 받아들인다 하는 발상은 사실 유대인들에겐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양쪽이 다 하나님 앞에서 대등하다라는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둔 시각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넓게 적용을 하자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쉽게 갈라서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직 불신자들은 영원히 불신자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아직 최후의 심판을 하시지 않은 한 저들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대등한 대접 또 마음의 어떤 우월감이나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경멸이나 증오나 배타심이 없이 저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구제를 하거나 장학금을 내놓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은 구제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불쌍하냐입니다. 장학금을 내놓을 때도 누가 더 불쌍하냐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지는 것은 성경적인 발상은 최소한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뭘 도와주거나 무슨 선심을 쓸 때 자기 좋은 대로 해놓고서는 거기다 명분을 붙이느라고 이런 신앙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기 쉬운데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특기할 만한 사실은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라. 헌금을 주일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은 그 자체로 헌금하는 행위 자체로 하나의 예배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헌금하는 것이 11조가 강조되고 있어서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이 헌금 액수에 훨씬 초점이 많이 가 있는데, 또는 감사헌금이나 지정헌금 등등으로 인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데 너무 초점이 가 있는데,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헌금은 그것 자체가 예배 행위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을 걷질 않고 미리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낸 것을 대표가 갖고 들어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그때 직접 걷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헌금을 너무 액수로 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거부감이 많이 묻어나오게 돼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낼 때 그 상당히 헌금을 내는 행위에 여러분이 많은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낸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 헌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는 쪽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호의와 진심을 받아준다는 것은 내 쪽에서의 감사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 낼 때 뻣뻣하게 내면 안 됩니다. 빳빳한 돈으로 뻣뻣하게 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표기 때문에 그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진심을 받으신다, 나를 받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헌금을 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을 놓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헌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 쪽에서 결정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냈다든가 뭐 나는 띄어먹지 않았다든가 이런 걸로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그 감사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열납하셨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헌금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 헌금을 내서 하나님이 나를 받는 건 아닙니다. 헌금이 조건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열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헌금을 많이 내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볼까 말까 다 헌금 내는 거 보고 그냥 좋다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헌금에 대한 우리의 그 선입관들을 많이 고쳐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3절에 보시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러 올 때 혼자 가져가지 않고 거기 대표자를 뽑아서 같이 가도록 하자 이겁니다. 교회 헌금의 집행은 공정을 기해야 됩니다. 여기에 의심을 사서는 안 되고 여기에 그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시험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직회가 바로 이것을 맡는 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를 당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감사하는 데가 재직회입니다. 교회 집사가 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에 직분을 맡게 되는데, 그 봉사에 어쨌든 이 금전적인 문제가 언제나 함께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헌금의 집행과 관리와 그 확인하는 모든 일에 교인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성도들이 낸 헌금이 어떻게 쓰이며 어떻게 공정하게 쓰이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여 여러분이 낸 헌금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성도들의 헌금이 공정하게 분명하게 쓰여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가를 보며 확인하는 일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난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공공연하게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 이게 하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구려. 이게 있죠. 돈 쓰는 걸 보거나 뭐 장로님들 회의하는 거 보거나 목사님의 사생활은 모르는 게 낫다 하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재직회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하는 문제에서 의논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을 결정하는데 왜 다투는가? 왜 다른 의견이 나와서 토론이 있고 반대가 있는가? 왜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척 되지 않는가? 그건 여태껏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해오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그 완성에 도움이 되도록 교회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 앞에 하실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른 성도들 자신들을 완성케 위한 하나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토론하고 의논해서 서로가 훈련이 되고 서로가 깊어지고 서로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없이 사람이 기도 한 번 하고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묻고 대답하고 다른 견해가 나오고 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길게 회의를 끌어야 되는가? 신중을 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 위한 그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 겸손한 행위로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인간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무조건 통과시켜 주셔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제일 그 최고 결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는 이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만장일치는 부결입니다. 만장일치는 부결이에요. 만장일치는 부결이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인간을 잘 이해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데 견해가 일치하는 경우는 두 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이익에 관련됐을 때, 둘째는 외부의 압력이 관계됐을 때, 이때만 만장일치가 나오고, 자유로운 의사를 그 보장하면 어떤 일에도 만장일치가 안 일어난대요. 그게 인간이라는 걸 이해하십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분명한 일을 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도록 이런 모든 일에 인내와 겸손으로 여러분들은 교회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꼬라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밤낮 저렇게 들고 일어나서 물고 늘어져? 부르독띠인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을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납득시켜서 가는 데까지 내가 맡은 일이고 그걸 못 참는 것을 보아서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재직회와 당회를 즐기셔야 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러하여금 시험에 빠질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되고 또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격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너무 깊이 빠지는 게 좋지 않아 라는 반동으로 어떤 것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목사님이 잘하고 장로님들이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기대와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편일, 즉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직접 참여하여 격려하고 관리하고 확인하고 감독하고 직접 참여해야 하는 일들을 본인이 하지 않고서 어떤 일부의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일을 다 떠맡기는 방식, 첫째로는 목사에게 다 떠맡기는 방법, 장로님들에게 떠맡기는 방법으로 일하는 두 번째의 극단적인 잘못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목사 탓이 되고 장로 탓이 되는 건 이건 또 똑같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나라가 잘 되는 데는 민주주의와 독재 중에 어느 것이 더 한 나라를 잘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와서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분분합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면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연구가 우리 국내보다 더 열심입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새마을 운동과 그 통치, 특별히 경제 성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가면 서구 학자들마저도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와 그 경제 성장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하는 걸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독재 정치가였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독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단시일 내에 그렇게 빨리 한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이 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린 지금도 즐겨 사실은 이런 말을 하죠. 그냥 확 독재를 해야 돼. 그냥 지금도 그러죠. 그냥 나쁜 놈들은 다 비행기 태워서 태평양에 갔다 장제석이 옛날에 했던 식으로 그냥 다 차놓고 그냥 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냥 저 중동식으로 그냥 손모가지 자르고 눈깔 파내고 그래야 돼.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깨끗해져. 맞습니다. 한 나라를 재빨리 부흥시키고 좋게 만드는 방법은 좋은 전제 정치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라는 이 기관을 세워서 교인들을 완성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회와 그 시대 앞에서 일하시는 이 방법을 민주주의라는 방법으로 쓰신다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왜 골치 아프냐면 민주주의의 폐해를 제일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민주주의란 어쨌든 여론정치입니다. 근데 여론이라는 건 다수의 목소리인데 다수는 똑똑한 사람인 적이 없습니다. 다수는 언제나 밥통들끼리 한 목소리를 뭉치는 게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가 되려면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다수만이 눈앞의 이익을 보고 내일 일을 못 봅니다. 소수 엘리트만이 내일과 내년을 내다봅니다. 근데 소수도 한 표, 다수도 한 표인데 한 표가 많이 모인 데가 다수 아닙니까? 다수의 표를 얻어야 내가 원하는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소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을 입맞춰주기보다는 다수 밥통들의 입맛을 맞춰서 내가 권력을 잡는 방법을 택해서 미국은 요 근래 한 10여 년 동안 밥통 같은 놈들이 계속 대통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죠. 우리나라 말 어차피 못 알아들을 테니까. 요 근래 좋은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는 이유가 뭐죠? 미국이 훨씬 바보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그 바보들이 투표라는 권리 행사 하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양심을 팔아먹은 정치가들이 정치인이 되고 미래를 내다보고 정의 구현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 미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무슨 담배를 팔아먹는다든가 무슨 자기네 그 국익을 혹은 자기네 고장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지 세계 평화, 정의, 윤리, 도덕 이런 것으로 정치가가 그 자리에 올라서는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굉장히 고달픕니다. 뭘 하나 하려면 잘 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갖고 여러 가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옛날에 군부의 지지를 받고 독재 정치가 가능했을 때 같으면 쉽습니다. 소비자 물가 무조건 낮춰 하면 낮춰야죠 뭐. 그렇지? 군대에서야 기차 바퀴가 세모라 그러면 세모죠.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문민정부입니다. 하고 싶지만 말 안 듣고 누구나 떠들면 뭐 중구난방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주의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느냐? 전제정치는 결국 뛰어난 한 사람에게 모든 국민이 자기 책임을 갖다가 미뤄버리는 것이 전제정치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살기 편해지고 경제적인 안정을 얻고 사회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 모두의 수준이 높아지고 안목이 높아져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권력을 쥔 한 사람의 공평함, 정의로움, 실력으로서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혜택을 받은 것과 내가 그 혜택 받을 결과를 만들어낸 것과는 개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천양지차가 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잘못되면 그 사람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남에게도 그것을 설득하고 자기가 모범을 보이고 그 여론을 환기시켜서 스스로도 그 분별과 실력을 가지며 그것을 옆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같은 뜻을 가지도록 분발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 옆 사람과 또 옆에 사람, 모든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계도하고 같은 목적에 도달케 하기 위하여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정치가 권력가가 힘을 쓰는 것 이상으로 시민 하나하나가 애를 써야 돼요. 여기에 민주주의의 강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 교회가 무슨 일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도 못하고 왜 눈도 크고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그럼 교인들이 열심히 열심히 모여갖고 서로 성경 말씀은 이렇고 이게 맞아,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은 자꾸 돈 내라고만 그러니 어쩌면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목사님이 그런 쓸데없는 데서 뭐 아멘 안 하시오? 믿습니까? 이러면 다 눈 똑바로 뜨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표정을 싹 지어주고 그래갖고 목사도 야, 이 교회에서 이거 목사질 해먹으려면 나도 연구해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야죠. 교회 목사 책임이에요. 교인 책임이죠. 목사가 나 이번에 무슨 무슨 일이 있는데 얼마 써야겠어, 돈 빼시오. 목사님 성도 헌금을 그렇게 쓰셔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직회 합시다. 그 재직회에서 누가 아이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냥 하도록 합시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하는 대로 해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해야죠. 이렇게 이쁘게 얘기들을 하셔야죠.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아유 목사하고 싸워서 뭐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 아유 난 딴 교회 갈래, 이러면 나쁜 살람이라 이거예요. 알아들으신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민주주의는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우린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독재 정치를 하면 제일 큰 피해가 뭔지 아십니까?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건전한 야당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건전한 야당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수권 능력을 가진, 다음에 내가 정부를 인양받게,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통치를 하리라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뺏을 방법이 없으니까 비난하는 것만 남고 한만 품고 있는 쪽이 야당이 돼요. 야당 쪽에서 정권 인수를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정거리기만 한단 말이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 결사반대, 무조건 반대, 이건 안 돼요. 이게 건전한 비판과 분별, 책임 이런 것들을 성숙시키지도 않고 만들어내지도 않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독재정치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목사가 가진 가장 큰 독재권이 있다면, 독재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일 거예요. 이걸로 목사가 이렇게 잘못 쓸 수 있죠. 자기 편하게 견강부회해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이건 하나님 앞에 천벌 받을 일이니까 그렇게 해먹는 건 내비두세요. 그러나 그 얘기 듣고 아멘 한 건 여러분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아니 난 싸우기 싫어하고 회피해버린 건 신자들 책임이란 말이죠. 그건 안 된다 말입니다. 그건 옛날에 이 땅에서 살다가 힘들어지니까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는 도망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회피, 이런 비겁함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목사님 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비겁하게 목사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다음번 재직회 때 보겠어요. 나오셔서 말없이 지켜보고 가야 돼요. 잘하고 있구나. 뭐 말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여럿이 나와서 엄숙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웃고 박수치고 그러고 가고, 지난번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했겠지. 그러면 안 돼. 또 나와 앉으시란 말이죠. 여러분 책임이고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상의 문제나 사회에서 정치적인 피해를 받은 거나 다 어떤 공통점이냐. 그래서 우리는 빈정거리는 데만 1등이에요. 그리고 무슨 꼬투리 잡아내는 데만 1등이에요. 최소한 내가 바보는 아니다 이거죠. 내가 밥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이런 것쯤은 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정정당당하게 권리 주장을 하거나 자기 책임을 이행하진 않아요. 도망가죠. 그래서 비겁하게 다 그늘에 숨어서 수군거리는 것만 익숙해요.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교회에서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혈서 쓰고 화염병 들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 성도들을 완성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은 참여해야만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비겁하지 마십시오. 비겁하지 마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든 일하시는 데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권리요 책임입니다. 그리고 남이 한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빈정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누가 잘했으면 누가 왜 못했는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감독하십시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 격려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복된 기관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오셔서 앉아서 설교 듣고 헌금 내고 도망가는 그런 신자가 되시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사 우리에게 여기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제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구원과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증거하게 하시며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외면하지 말고 주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것이요 충성할 것이요 열심을 품고 따를 것이며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완성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것이요 그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감독하며 서로가 아껴주는 일이 있게 하사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